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저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제 겨울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를 그리고 바른 동기를 갖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좀 자막 하나를 먼저 좀 볼까요? 동파 방지 관계로 누수함. 어느 화장실에 붙어 있는 글귀입니다. 이거 10대나 20대 청년들이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이거를 좀 편한 말로 한번 그림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 동절기에는 수도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돗물이 조금씩 흐르게 해주세요. 요 대기실 화장실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근데 저 아래 글은 동파 방지 관계로 누수함. 그러니까 겨울철에 동파 위험이 있으니까 물을 흐르게 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이제 말을 어떻게 단어를 채택하고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 이해가 될 수도 있고 한참 들여다봐야 이해가 되든가 또 오해를 하든가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그 생각을 담는 툴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언어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봐도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하는데 또 서양 사람들의 이해 구조와 우리 동양인들의 이해 구조가 다르고 남자들의 이해 구조와 또 여자들의 이해 구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연말이나 또 성탄 시즌이 다가오면 선물들 한다고 이제 많이들 이제 백화점들을 찾죠. 그러면 남자 매장 라인하고 여자 매장 라인의 배치가 완전히 달라요. 조금 예민한 분들은 그거를 금방 이제 간파할 수 있을 텐데 여자 매장을 뭐 자주 가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들러 지나가다 보면 피딩룸 옆에 반드시 액세서리 코너가 있어요. 근데 남자 매장은 계산대 옆이나 앞에 액세서리 코너가 있습니다. 그만큼 남녀의 그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여자들은 이제 옷을 갈아입다가 아, 이 옷에는 어떤 머플러가 또 어떤 브로치가 어울리겠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계산하다가 옆에 넥타이 핀 하나 있네, 이거 하나 사가지 뭐 집어 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회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보통 친구들을 만나면 아주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사용하는 단어가 한 30개 이내로 다 대화가 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잘 사냐? 미친놈. 밥 먹자. 마셔. 뭐 이거 몇 마디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소통이 웬만큼 다 돼요. 근데 또 여자들은 40분씩 전화를 하고도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끊는다든지. 근데 그게 나무랄 일이 아니고 회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족과 민족 사이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헬라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그러는 단계를 거쳐놓은 과정에서 어순이 많이 또 바뀌어요. 원래 의도대로 배열을 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문장에 대한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이 되겠죠. 이제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제 선교를 앞둔 교회나 성도들에게 뭐 거의 전형적인 구절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말을 헬라어 원본으로 읽어보면 우리말이 많이 순서가 뒤집어져서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의 줄거리를 붙들고 우리가 곡해를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원래 의도대로 바로 잡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오해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고 선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절을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일 앞에 나오는 동사가 어떤 동사죠? 가서입니다. 가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서구식 배열이에요. 그래서 서구식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선교하면 고 미션.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퀄 가는 것. 당연히 가는 것은 천번을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가는 것이 여기에 주동사가 아니에요. 본동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동사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뜻밖에도 제자를 삼아가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어제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제자훈련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고무적인 현상은 우리 청년들이 1청, 2청, 3청년들이 많은 인원이 지금 제자훈련 과정에 있고 또 수료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참 감사하다, 기대가 된다라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본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make disciples. 이게 본동사예요. 그러면 목적어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입니다. 모든 민족을. 이게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이해 속에 새로 순서를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제자를 삼아가 본동사예요. 그런데 누구를? 모든 민족을. 그런데 이것도 번역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 하면 all nation이라는 의미가 돼요. 국가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국가라는 개념의 선교적 명령이 없어요. 국가가 아니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랄프 윈터 박사가 최초로 선교의 개념을 국가 개념에서 이 본문을 근거로 족속의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이제 동참한 그 선교학자들이 피터 와그너, 맥가브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하면 굉장히 우리가 거시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모든 민족이 아니라 모든 족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중동 선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몇 차례 중동에 가서 확 막혔던 게 뭐냐 하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중동을 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어디에서 틀려 있는가를 좀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는 중동 쪽에 학자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그분은 신학자는 아닌데 일반 교수님이세요. 외교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이제 모셔다가 중동에 대해서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개념 하나가 중동의 문제는 국가와 국가의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이해해서는 엉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중동의 문제는 부족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같은 나라 안에도 많은 혈통, 뿌리, 부족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아, 이 중동 문제가 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구나. 제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이제 몇십 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깔때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신학은 공부를 해서 신학의 윤곽은 알겠어요. 뭐 디테일하게 전문적이진 않아도 알겠어요. 근데 정말 모르겠는 게 목회 현장에서 사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싶었던 분야가 기독교 교육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은 성장을 하면서 어떤 정서의 변화가 있고 그들에게는 어떤 단계적 기독교 교육이 접근돼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또 목회가 이제 농익어 가면서 빠졌던 고민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교회론적인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쯤 돼서 확고하게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이틀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교회론적인 시각은 교회는 선교를 배제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를 너무 단순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해서 이제 오늘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쭉 12주에 거쳐 진행해왔던 선교학교가 있었습니다. 수료를 했어요. 12주 과정을 끝냈는데 이거를 선교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만 오픈할 프로그램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교회 간사급 이상은 무조건 듣게 해야 될 이 필수적 과목으로 좀 다시 교회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2주라는 기간이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선교를 너무 몰라요, 사실. 또 알아도 그냥 한켠이나 편견적으로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는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선교를 어떤 의미로 그냥 공식화해서 알고 있었는가 하면 고 미션, 그러니까 가는 선교 이거 외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어느 학자가 학자 겸 선교사인데 아주 뼈저린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 미션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세월을 미국 이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나갔다 왔더니 몇십 년 만에 조국은 선교지가 돼 있더라. 정작 나를 파송했던 현장은 황폐해져서 선교지가 돼 있더라라는 뼈저린 반성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교의 진짜 본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지는 모든 국가가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거시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이 아니라 부족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하나하나의 부족에 따라서 좀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 선교의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분사형 동사는 뭐냐?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제사 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요. 본동사가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요. 누구를? 모든 족속을. 이게 몸통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전략을 성경이 명령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가야 돼요. 근데 가는 것 문제가 간단한 이해가 아닙니다. 두 가지 차원의 고우가 있어요. 첫째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기초되지 않는 선교는 허공을 때리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네,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거를 가장 원형적으로 고백했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한 시기가 7년 동안 무시무시한 기근이 들었어요. 고향 땅 가나안까지 끔찍한 기근 끝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엎드립니다. 그 그림을 만나고서야 요셉이 그 유명한 세 가지 고백을 하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기근과 환난을 만난 세상에 뭘 구하시려고?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 다음 고백이 백미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제서야 자기가 이 총리의 자리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도록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고백을 거기서 하게 돼요. 그게 선교의 기초입니다. 일상. 그는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었고 종살이 속에서도 보디발에게 철저히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게 뭐죠? 요셉의 험난한 지나왔던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 일상의 자리가 있었기에 그는 커다란 하나님의 선교의 일익을 환난을 만난 세상 앞에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또 하루가 새날이 시작이 되고 또 한 주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 시간 그 자리는 우리에게 첫 번째 내가 만나는 선교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거시적으로 교회 속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1년에 넉 달을 우리는 국내로 국외로 떠나게 됩니다. 이 가는 것은 방법이지 가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세례를 주라는 말은 그저 퍼포먼스적 차원에서 세례를 주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중동 어느 한 나라에 가서 그 난민들을 돌아보면서 가면 꼭 2명씩, 3명씩 세례를 기다리는 여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나이가 보통 한 16, 17,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쪽은 전부 조혼이에요. 그때 나이쯤 되면 다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는 이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서 세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은 세례를 이렇게 큰 물통을 준비해 놓고 거기 이제 침례입니다.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온몸이 한 아이가 뻣뻣하게 굳으면서 바들바들 떨어요. 도저히 이 상태로 이제 침례를 줄 수가 없어서 조금 멈췄어요. 너무 힘들면 조금 쉬었다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세례를 받도록까지 결단하는 과정이 눈물겨워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집에서 내쫓김을 각오해야 돼요. 자기 인생이 어떤 풍랑이 겪어질지, 어떤 끔찍한 테러가 가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오랫동안 결단해내고 그럼에도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을 흔들릴 수가 없어서 그 세례받는 자리까지 그들이 이끌림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례가 단순히 물 뿌려가지고 주는 그런 퍼포먼스 차원의 세례일까요? 아닙니다.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통치를 통해서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와 삶의 확고한 고백과 변화 없이는 주어질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아주 엄숙한 행위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근본적인 변화로 나타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어순을 바꿔야 돼요. 원래 좀 더프하게 직역을 하면 말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고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이 되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가르쳐놓고 지키도록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적어도 도제 교육 정도의 삶이 공유되고 변화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유교 문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성경의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갖고 있죠. 자, 우리는 보통 가르침을 받으려면 배우고자 하는 자가 스승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장작 3년 패고 물 3년 길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스승님 밑에서 철자부터 배우는 거예요. 기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네가 고전에서 읽는 또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의 그 도제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죠. 성경의 가르침은 성육신이에요. 가르치고자 하는 자가 내려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자를. 맞죠, 여러분? 그 원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낮아지고 자기를 나누어 주고자 배워야 되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론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몸통, 본동사는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단순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를 낳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벌써 여기에만 해도 몇 대가 등장을 하죠? 4대가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 언어로 또 우리의 발음으로 그 땅에 가서 어쨌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지속성을 가지고 20년, 십몇 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꽃이 필 것 같지 않았는데, 싹이 나을 것 같지 않았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참 감사하죠. 기쁘죠. 감격스럽죠. 그럼 거기가 끝이어야 될까요? 결국 선교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만드는 게 우리 사명의 끝입니다. 복음은 원래 마더 랭귀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미얀마, 여름, 겨울로 계속 갑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뭘 만들어야 돼요? 제자 낳는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최종 목적지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만드는 것이 선교의 마무리예요. 믿습니까? 거기까지 선교의 목적이 닿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까지 열매가 나오도록 해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제자 낳는 제자까지. 그래서 우리 3.1교회 새가족이 들어오면 새가족 교육 5주가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적어도 간사 되시는 지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이 선교학교를 상시 개설을 해서 계속 선교에 대해서 바른 관점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아직 교회 하나의 체질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선교는 국내는 우선 GOP 또 우리 수도권 선교, 농어촌 선교, 또 현장은 통영, 목포, 장흥 이런 여러 개 국내 선교가 있고 이제 국외 또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또 많은 국가를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겨울 선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전 인생에 걸쳐 선교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건 필수 과목도 아니고 공동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서 필수 과목과 공동 필수는 달라요. 공동 필수라는 걸 기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선교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 겨울도 뜨겁게 복음의 열기를 가지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준비되는 우리 모든 3.1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나눕니다. 이번 겨울 선교를 위해서 또 이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해결받고 싶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수 없고 간절히 도움을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안수기도에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